이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두절 말씀입니다. 한 줄씩 기도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몸이 있죠. 몸이 있는데 몸은 그 자체에 하나가 아니라 몸은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는 많은 지체가 있는데 지체가 온전히 자라나야 그 몸은 그 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이 결국 몸과 하나이기도 하지만 또 별도로 구분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분된다는 얘기는 그 어떤 분리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각자 맡은 지체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 지체의 역할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낼 때 몸은 몸으로서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은 몸의 지체가 제대로 다 성장이 안 됐죠. 그래서 초등학생은 장성한 자가 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에게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지만은 장성한 자의 일을 하기에는 벅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초등학생이 이 교회 여기서 나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잠자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보거나 이렇게 하면서 지낼 수가 있는데 우리들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끝까지 이 말씀을 듣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체가 아직 어린 지체는 몸이 어려서 몸이 감당할 일이 장성한 자의 분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고 지체가 온전히 자라게 되면 몸이 자라게 되어서 결국 그 몸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자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를 하고 있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각 성도들을 그 몸의 지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지체가 다 잘 자라나면 이 교회라는 그 몸도 커지게 되고 장성하게 되어서 이 장성한 자로서 교회가 할 일을 감당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지체로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온전히 자라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말씀을 듣고 지체로서 자기 자신을 키우는 것이 결국 교회의 몸을 키우게 되고 장성하게 하는데 이리바지 하는 그런 일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체의 어떤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지체가 각자 맡은 지체의 역할이 틀리죠. 손은 손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발은 발로서의 역할이 있고 눈은 눈, 귀는 귀의 역할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교회사가 하다 보면 수평으로 비교를 하고 있죠. 수평으로 비교해서 아 저는 나보다 못하다. 내가 하는 일을 저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위에 내가 더 잘났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못하는 그 사람은 아 나는 안 돼. 나는 이거 쓸모가 없는 모양이야 하면서 좌절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의 지체, 즉 생명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교회 지체들을 보는 잘못된 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지체로서 요긴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누구나 다 쓸모가 있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 지체로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평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눈이 눈을 비교해서 내가 보는데 너 내가 보는 걸 못 보기 때문에 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오직 기준이 되는 것은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내가 하나의 지체로서 자라나느냐 아직 자라나지 못하느냐 이것만 있을 뿐이지 나는 나대로의 특성이 있는 것이요 각 지체는 각 지체대로의 남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기 고유의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수평적인 비교로 해서 내가 말씀을 잘 알아듣는데 넌 못 알아듣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잘못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의 지체로서 지체를 구성하고 있는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로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따라 나서야 되는 것이고 오직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지체로서 생명의 말씀을 받고 자라났느냐 자라나지 못했느냐 내가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아직 지체로서 제대로 자라나지 못했으면 그 일이 교회에서 어떤 약점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생명의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 각자 자기 자신이 자라나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옆에 어떤 특성하고 비교해서는 그건 잘못된 비교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생명의 교회 안에서 있는 일이고 저쪽 교회들의 경우를 보면 사실 우리 교회에 비교해서 그들은 찬양팀도 빵빵하고 그죠? 거기 찬양을 할 때 쓰는 악기도 피아노만 쓰는 게 아니라 뭐 바이올린 뭐 다 모든 좋은 악기들 다 동원해서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부러워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이 생명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제대로 교회를 보는 교회 지체를 보는 그런 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생명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뭐 잘하는 것이고 칭찬하고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뭐 어떤 가족관계에 의해서 뭐 그들이 모이고 힘을 합치고 또 인간적인 의기투합으로 뭉치고 또는 재능 기부하는 식으로 해서 서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그것은 생명이 없이 세상적인 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음악 소리, 찬양 소리가 잘 나와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찬양은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할 때 이런 음성을 들으시고 이런 찬양을 들으시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판결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교회생활 하면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어떤 눈으로 이 옆에를 봐야 되고 어떤 눈으로 이 교회를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이 배우시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 안에서 여러분이 듣고 보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장성한 자로 점차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이런 생명의 말씀, 우리가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하게 살고 남을 도와주며 살자는 그런 말씀으로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 끝까지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명은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기서 펼쳐지고 여기서 선포되는 그런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들의 찬양을 기뻐하신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할 일이 내가 생명의 말씀을 받고 하나의 교회 지체로서 자라나는 것, 장성하게 자라나서 내 일을 제대로 감당하게 됐을 때 교회 전체로서 여러분들은 그 교회 전체 일원으로서 큰 일을 감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계속해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고 최종적으로 그들이 교회 지체로 교회 몸을 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이렇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놓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만물 위에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기도 하지만 또한 교회의 몸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는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굉장히 어렵죠. 자, 이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아, 우리가 이 세 가지 제목으로 보게 될 텐데, 첫 번째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밑에 놓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에 관한 의미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지,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묘사하는 단어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22절 읽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1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자, 여기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누구 발 아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언제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을 때 이것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든 권세, 세상 권세 또는 오는 세상의 모든 권세, 능력, 뭐 주관하는 것, 이거 모든 것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봤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그 본질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그대로 혼자 그대로 가만히 있어도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신 분, 이 하나님이죠. 이 예수인데 이분이 하나님이시죠. 자, 이 하나님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이전의 하나님하고 누가 더 능력 있고 누가 더 영광된 하나님이시냐면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더 영광스럽고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이죠. 그렇죠? 같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를 통해서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능력이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참다운 하나님이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정말로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 의해서 자기 목숨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아픈 과정을 겪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피조물들을 구원해내는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만물을 그 바라에 복종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그런 면, 객관적인 그런 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만물을 그 바라에 복종하게 하셨다. 여기서 이 만물은 우리 죄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물이라는 것은 이 어떤 눈에, 손에 잡히는 어떤 창조물, 피조물,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근본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는 죄인 아래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생각들, 세상적인 생각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느 말씀을 인용한 것이냐면 시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시편 8편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그 자기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근원이 구약에 있습니다. 자, 구약 시편 8편 4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봤는데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건 누구에 관한 얘기냐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인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저 하찮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아주 낮아진 신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죄인과 같은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부활시키셨으니까 이렇게 세우셨으니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모든 이름 위에 탁월한 이름을 주셨다고 우리 에베소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이 말씀을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고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께 복종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만물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편 7절 8절 시작.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적과 해로에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발 아래 놓은 것이 그거 만물인데 그게 뭐냐면 우양, 들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 해로에 다니는 것, 이것들을 발 아래 놓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아, 하나님께서 이 미천한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주셔서 모든 원숭이나 뭐 짐승들, 사자들 전부, 그 힘생 모든 것들 전부 그 인류 아래, 사람의 발 아래 이렇게 엎드리게 했어. 이렇게 하고 이제 자기 도치되는 식으로 이거 성경 말씀을 읽는 그런 경우도 있죠. 실질적으로 보면 이 세상의 만물을 저 인간 아래 발 아래 두게 됐다 이런 의미로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인간이 모든 동물에 우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 예수님께서 만물을 이 발 아래 두었다고 얘기할 때 이 만물이라는 것은 이 들짐승, 그다음에 공중의 새, 바다의 어족들을 얘기한다. 이것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동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면에 있는 동물인데 그것은 우리 생각을 반영하죠. 예를 들어서 들짐승이라고 얘기하면 그 들짐승이 뭡니까? 먹고 사는 것밖에 알지 못하고 그 동물들은 그냥 뭐 먹을 거 사냥하면 그때 사냥할 때 되면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면 결국 땅의 것만 찾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들짐승 얘기하게 되면 아 이것은 땅의 것만 찾는 우리 믿음의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짐승들은 그 눈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땅을 향해 있죠. 머리도 땅을 향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이 들짐승의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공중의 새도 마찬가지죠. 공중의 새는 하늘 향해서 이제 나르죠. 나르지만 결국 어디로 다시 돌아오냐면 땅으로 다시 앉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 가다가 다시 땅에 앉고 하늘로 가다가 땅에 앉고 하니까 이것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제대로 영위하는 사람의 생각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바다의 어족들, 해로에 다니는 것들이라는 것은 이 바다에 있는 어족, 물고기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물고기들은 바다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다 밖으로 나오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겠어요? 산다고 생각하겠어요? 죽는다고 생각하죠. 실제로 나오면 죽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 안에서 그렇게 나오면서 죽어요, 살아요? 살죠. 그 사람 낚는 어부가 만들겠다고 제자들을 그렇게 만든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람에서 낚여서 그 세상 바다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죽기 때문에 안 나오려고 발버둥 치죠. 그러나 그 낚시에 걸려서 그물에 걸려서 억지로 끌어올려줘야 나오게 되는 거죠. 이래야 이 사람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만물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이 만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세상적인 생각들, 세상을 놓지 못하는 생각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전부 예수의 말씀에 발 아래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이런 세상적인 생각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우리 생각들이 전부 고침받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고침받게 되면 우리들은 온전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생활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모든 것들이 만물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교회 몸의 한 지체로서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 들짐승의 생각들, 이 어족의 생각들, 공중의 새의 생각들이 하나하나 제거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 지체가 자라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체로서 내가 자라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언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그 지체로서 자라나게 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내가 고침받고 책망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세상적인 생각들이 하나하나 물러나가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의 우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을 그때가 나는 장성한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상 생각들은 만물의 생각들은 전부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도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온전히 세움받게 되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말씀을 전하면서 또 여러분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고 또 제가 여러분들과 교회 생활을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은 아, 목사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여러분들 요구사항이죠. 물론 여러분의 요구사항을 듣고 제가 들어줄 건 들어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들어주지 못할 것은 그냥 저는 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제가 들어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제 말씀을 따라 나설 것이기 때문에 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부딪혔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발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옳다함을 내려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는 것입니다. 아, 난 자존심 상하고 아, 내가 뭐 부족해서 이 뭐 교회 말씀, 목사님의 말씀 내가 순종해.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교회 생활 하시면 될 텐데, 그러나 그거는 자기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나의 우양의 생각, 어족의 생각이 낫다. 그런 자기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생명의 말씀이 들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이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옛 생명을 버리고. 그 교회에 나오신 이유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복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말씀과 대적하고 나도 알 만큼 안다고 덤비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 이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고침받는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얘기하죠.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과 어떤 대립된 데가 있죠.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옳다함이 있고 전 저의 옳다함이 있어서 대립된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이런 때 있을 때 목사님은 그런 때 그 성도들한테 가가지고 이 왜 그렇게 불평불만해 하면서 뭐가 이 불평불만의 요소야 하면서 신앙 상담하고 그 어깨 쳐주면서 자 같이 한번 해보자 하고 이끌어내는 이런 목사님을 원한다고 예전에 어떤 그 교회 나간 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간접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옳고 말씀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저는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같이 해보자고 악수하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여러분들이 부딪히면 여러분들이 부딪힌 상태에서 살다가 힘들 때 그때 다시 말씀 앞으로 나올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버티면 저도 버티죠. 여러분이 순복하고 말씀 앞으로 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됐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래야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이 없고 내가 버티고 있는데 목사님 와서 이렇게 이 어깨 두드려주면서 같이 하자고 해서 오게 되면 이것은 한순간에 여러분들을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만 근원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이 고칠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같이 내가 그러니 열심히 내서 목사님을 따라가 주자 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저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렇죠. 여기 이해하셨나요? 부딪혔을 때 제가 그리스도의 말씀 앞으로 부딪혀서 제가 갈급하면 그리스도의 말씀 앞으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갈급하지 않고 나도 갈 데 있다고 생각하면 말씀 앞으로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 어떻게 세상 교회 다른 사람들도 나간 사람들을 보고 목사님은 왜 그 교인하고 성도들하고 자존심 싸움하는 것 같다. 자존심이 누가 세냐고 싸우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그렇게 좀 대범하게 접근해서 그들도 어깨 두드려주면서 이렇게 좀 다시 일깨워줘야 되는 것 그런 분이 참다운 목회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참다운 목회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인본주의적인 목회자가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생명을 가진 목회자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서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받아주세요 하면 생명을 사정해서 받는 것이 없습니다. 사정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니죠. 생명은 갈급한 사람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쉬운 사람이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탕자에 비해서 탕자도 거기서 내가 여기서 줄여서 죽는구나 했을 때 아버지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했죠. 생명을 생각했죠. 그렇죠? 자기가 멀 거 있을 때는 끝까지 돼지치는 쥐엄 열매만 있어도 난 그 예수의 말씀 앞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탕자는. 그러나 거기서 그 끝까지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생명 앞에 말씀 앞으로 나아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하나님께 도중에 어떤 사람을 보내서 그 탕자 도중에 데려와라 해가지고 데려올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죠.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명의 교회에서는 우리 지체가 잘하는 방향으로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것이지 세상에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서로 으쌰으쌰 해가지고 위기투합해가지고 움직여 나가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구분을 하셨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만물을 모든 우리 안에 있는 그 생각들을 자기 옳다며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발 앞에 복종케 하시고 이런 얘기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남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다 순종하게 되고 말씀 앞으로 나오게 되면 근데 여러분에게도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한 그 말씀에 우리에게 연관되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2절 한 번 더 읽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는 그 의미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십니다. 1장 2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여기서 이 끊어졌는데 우리 개혁성에서는 끊어졌는데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며 그 다음 절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자, 교회 제가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교회의 머리는 또 그리스도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본적으로 교회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헬라어 원어입니다. 에클레시아. 에크는 어디로부터 붙어, from이라는 그런 뜻이고 레시아는 이제 불렀다, 불러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 이들, 그들의 집합, 그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여기에 오셨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집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임을 통해서 건물도 짓고 뭐 어떤 전도 사업도 하고 봉사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리 집합이 하는 모든 일들 만드는 모든 것들이 전부 교회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가 이런 어떤 영적인 의미로 집합이라 이런 의미로 모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건물 교회가 교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들었어요. 벽돌 교회가 교회가 아니라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벽돌 건물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거듭난 자들이 모여서 벽돌 교회를 세워야죠. 그래야 벽돌 교회를 통해서 세상하고 교통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훈련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는 그런 훈련을 여기서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라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벽돌 교회도 참다운 교회죠. 영적인 교회죠. 그리고 우리 모임도 영적인 교회인 것이고 이 구분 영적이라 의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적이 아니라 영적이라는 것은 생명,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교회죠. 그리고 진리의 모임인 것이고 교회가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교회가 세워질 때 예수님께서 처음에 교회에 관해서 말씀하신 때가 있죠. 자,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8절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반석은 베드로가 한 고백의 바탕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고백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그 위에 내 교회 이 여기서 이 다른 인간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부 누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유권이? 내 교회,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참다운 교회는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셔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다시피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이것이 바로 그 반석이죠. 그 반석 위에 그 기반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는 고백을 여기서 마태복음 16장에서 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에게 계시되고 실질적으로 그에게 그 일이 이루어진 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오순절 성령살 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베드로 안에 임했을 때 베드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과정을 다 거치고 예수님과 동행한 그런 그 십자가의 과정을 다 거친 베드로가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 이 고백이 제대로 이루어진 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그러한 베드로의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 그 바탕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오순절 성령 세례 이후에 예수님의 참다운 교회가 이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각 사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사도와 선지자의 바탕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냥 사도라는 것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을 사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도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 주치돌이 되니까 교회 터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란 이 팻말이 세워져 있고 전부 이것은 참 생명의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주장하는 것은 자기가 명찰 나는 것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달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명찰대로 그 표대대로 제대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는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많은 교회가 전부 율법교회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은 없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만 들은 것 가지고 교회에 세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러든 교회는 교회지만 아직까지 율법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율법교회라. 그들이 그 교회 주인은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 주인은 자기 거라고 안 하죠. 그들도. 그들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교회에는 말로만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교회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읽은 내용 중에서 미국의 어떤 교회인데 그 교회는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인데 어떻게 지나가는 흑인이 그 자기 자신이 그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교회에서 당연히 막죠. 당신 흑인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왜 흑인, 백인, 뭐 황인종을 이렇게 따지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뭐 교회에서 들어오지 못하니까 못 들어가고 그냥 밖에 있었는데 그 옆에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기 위한 얘기니까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 같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라서 내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해서 제가 여기서 밖에 서성이고 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지금 이 교회 못 들어가서 지금 밖에서 있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마저 쫓아내는 그런 교회라고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가 마른 교회지만 마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알맹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 저 어떤 냉소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제가 뭐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뭐 인종차별을 하지 말아야 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없이 예수를 찬양하는 교회가 많다고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는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라는 얘기는 그 교회를 다 운영하고 인도하고 교회에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지금까지 운영되어 나오는 것, 인도함 받는 것, 이게 전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어렴풋하게만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로 있는 그런 교회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움직임은 결국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교회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려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이고, 그것이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는 방향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 목회자나 어떤 지도자, 인도자, 그 사람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무슨 이 생명이 있으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인 것이고, 생명이 없으면 사람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는 그런 구분이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그 다음 말씀 계속 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머리는 예수이기도 하지만, 또 그의 교회는 그의 몸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로 말씀합니다. 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그 몸의 머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이기도 하시고 종합적으로 몸이기도 하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 교회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역사하셔서 이 교회 모든 지체들이 부족함이 없이 각자 각 지체로서 잘 자라나게 인도해내는 것, 부족한 것 있는 부분을 전부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체를 충만케 하신다는 그 의미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교회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 각 지체들에게 아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면서 여러분들 각자에 맞게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일으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이것을 보면 어느 하나 빠진 것 없이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부분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보고, 채우시는 것을 보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교회 전체에서 각 지체들이 자라는 것, 내 몸 안에서 내 각 지체가 자라날 때 그 부족함이 없이 다 그냥 보조에 맞춰서 자라나게 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모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온전히 잘 자라나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나중에 다시 또 설명하는데,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14절.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인도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인도하는 그것이 가만히 있으면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그것이 우리 생명이 자라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체가 자라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일 때는 세상에 사람의 괴율과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나눠줍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있던 인본주의적인 얘기에 빠지게 될 때가 그때가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리스도가 몸을 키우는데, 충만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몸을 키우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교회의 지체들을 키워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내가 제대로 된 큰 이 몸의 기여를 못하고 있다면 지체로서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잘 듣고 따라 나서기보다는 세상의 윤리도덕에 자기 자신이 감동받고 그걸 따라 나서고 지체하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하지 말도록 장성한 자로 만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말씀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렵다. 제가 생각해도 이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좀 지치고 어렵고 세상 교회에서 힘든 사람들은 적어도 그 말씀을 더 들어봤자 꽝나는 말씀이라는 것은 그것을 이해를 했잖아요. 그것은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좀 단단한 식물이 그들에게 될 텐데 그러나 이것을 내가 잘 모르지만 어디 여기에 뭐가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항상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말씀이 그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들리기 시작하고 이제 이 말씀에 의해서 점점 커나가게 되면 예전에 그 세상 윤리 도덕, 세상의 어떤 철학, 헛된 철학 이것에 의해서 마음이 휘청휘청되고 교회도 비방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죠. 교회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생명 있는 말씀은 더욱더 소중한 것이죠. 교회 중에서도 율법의 교회에서도 이 해설가는 얘기가 첨부되고 있으니까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인데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곳으로 와야 되죠. 더 좋은 그 다음 단계가 있으니까 참다운 생명이 선포되는 그런 교회에서 모든 열심을 내어서 이제 세상 풍조, 세상의 어떤 윤리 도덕적인 그 사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나서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내야 된다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을 지금 여러분에게 이루어주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의 역사하심을 놓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 교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들은 그냥 가만히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이고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하는 이 얘기가 바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생각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이 생명의 교회의 자리에 여러분 불러 앉히신 것에 감사하시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살펴봤던 말씀이 만물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생각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나의 옳다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래 전부 정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들에게도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제 나는 그 이후로 이 세상의 우향적인 생각들, 세상의 어족의 생각들, 이 모든 생각들을 다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휩쓸려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들을 발아래 두게 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자, 이건 먼저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금 그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사람들이 만든 그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된다는 얘기는 그 교회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교회에 생명이 있는 지도자가 없으면 인도자가 없으면은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교회는 사람을 머리로 두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교회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열심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끔 그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나마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닌 교회 중에서는 그나마 칭찬받을 만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해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애초에 그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그리스도의 생명에 이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지는 못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서 머리가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는 이제 그런 일들이 교회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일들이 바로 23절의 그 내용이었던 것이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에 의해서 우리들은 지체가 부족한 지체들, 어린 지체들은 계속 말씀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이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들은 모두 다 온전한 자로 장성한 자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자라날 만큼 교회 그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일을 더 크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더 감당하게 되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체로서 뭉치는 우리들은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합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가 몸이 이 세상에서 움직일 몸이 우리 교회 자체니까 우리 교회 자체의 움직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들은 이제 2021년도 새해를 맞았습니다. 2020년도는 제가 느끼기에 2020년은 딱 어떤 마감된 그런 느낌이죠. 2021년은 새로운 것의 시작이죠. 21일이 돋아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의로움을 보는 해라.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20년 다 이제 그동안 다 연단이 다 됐고, 이제 해산의 때가 다 이르렀다. 그래서 나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 더욱더 열심히 하시고 또 모든 정성을 다 들여서 이 말씀을 따라 나섬으로 말미암아 2021년도 여러분들은 전부 여러분이 잉태한 그 생명들을 해산한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